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고 사회학자인 캠벌 캄폴로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95세 이상 된 성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질문 하나를 했는데 만약 다시 한번 당신에게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로 답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95세 이상 95년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인생을 오래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답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뭔가 하니까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참 답이 참 이상한 답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9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래서 이 답을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의미를 생각해보면은 그동안의 인생 삶이 95년간을 살았지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 삶 가운데 참과 거짓이 있다면은 이 참보다는 거짓에 더 가까운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반성하는 그런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대답한 것이 뭐였는가 하니까 용기 있게 살겠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 인생 삶 가운데 용기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을 했고 진실이 되게 살지 못한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이 대답한 것이 뭐였는가 하니까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 남기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썼는데 죽은 후에도 뭔가 남는 삶을 살겠다. 이 말도 내가 죽은 후에 뭔가를 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의 삶이 정말 잡으면은 이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붙잡고 안개를 붙잡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 인생은 이 정도 살았으면은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여기 9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 앞에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죄송한 일인데요. 그래도 저도 시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저한테 오늘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시아버지 되고 나니까 더 멋있어졌대요. 제가 그게 너무 이렇게 거북하고 잘 아직까지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잘 느낌이 이렇게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장에서 딱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남아있는 인생이 훨씬 더 짧다는 것을 제가 그 결혼식장에서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늘 건강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마음이 젊고 그래서 살 날들이 훨씬 더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카운트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더 짧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인생을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참 저 인생에서 가장 변화가 큰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면은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을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부목사로 그곳에서 한 4년 동안 봉사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했는 것을 따져보니까 벌써 한 15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를 짧은 기간이지만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아, 제가 정말 처음에 그 목회를 이렇게 나올 때는 정말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정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내 이름도 노립이잖아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름도 이렇게 탁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 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저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돌아보니까 저한테서 있는 그런 열정이 지금으로서는 많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라져버린 것이 어떻게 사라져버리는가 하면은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주님께 능력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타성에 젖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림 성도로서 25년간 재림 성도로서 신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쩌면은 재림 신앙인으로서의 정말 독특한 그런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설교 제목은 사실은 저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편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의 옛 그 첫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함께 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에 관한 영상을 짧은 영상이지만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서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와 더욱 친근해진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어 두 지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요. 면적은 한반도의 3.5배 정도의 크기이고 인구는 7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교가 압도적이지만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현재 셀축이라는 도시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셀축은 터키에서 가장 큰 고대 도시인 에베소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으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 2만 4천 명의 수용이 가능했던 거대한 원형 경기장, 5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던 켈수스 도서관,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 그리고 공공 화장실과 목욕탕 등 엄청난 규모의 유적들을 통해 당시 이 도시의 위용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었는데요. 아데미 신의 조각을 파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또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생애를 마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 폭이 넓어졌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께로부터의 책망을 들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수고가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그때 당시에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 다 이단들, 다 말씀을 기초해서 구분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참을 줄도 아는 그런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치명적인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5만 권의 그때 당시에 장서를 봉헌한 켈수서 도서관을 보셨는데요. 물론 저도 이 에베소를 아주 상세하게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속들이 그 역사와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켈수서 도서관 바로 옆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 오후 2시부터 3시, 4시 그 사이에요. 이 워낙 그 낮에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관공서도 다 문을 닫고 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친 곳이 바로 켈수서 도서관 옆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정열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그곳에 있었지만은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 아데미 신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5만 어치나 되는 그런 마술책을 불을 태우고 하는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당대 최고의 연설가였고 학자였던 아볼로가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정말 신실한 디모데가 그곳에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항구 도시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번창하고 부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교회였어요. 어쩌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IT 산업 시대의 모든 이 IT 산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은 이곳 이 실리콘 밸리 지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따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는가 하니까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치와 향락이 판을 쳤다는 그 고고학적 그 증거 자료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우상 숭배를 했고 사람들은 어떤 다른 종교보다는 다른 것을 쫓는 세상적인 것을 쫓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정말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었는데 정말 그곳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예수님의 그런 질책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은 뭘까요? 그 처음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예수님과 우리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자기도 모르게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게 보일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과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짐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아직까지 그 처음 사랑의 경험이 남아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좀 있습니까? 처음 침례를 받으실 때 정말 이 진리를 처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야 정말 내 생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런 때가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던 그때 기억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처음 사랑을요 믿자마자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막 너무 막 가슴이 뜨겁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주로 어쩌면은 모태 교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도 학교에서 그냥 단체로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사랑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대. 여러분, 처음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갖게 된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에 젖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것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정말 그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 우리의 가슴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찬송만 해도 막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말씀만 읽어도 그렇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편지로 내 가슴에 와 닿을 그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 책만 이렇게 성경 책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교회만 향한다 하면은 야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가? 교회를 가는 일이 가장 즐거웠고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열심히 일할지라도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 그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던 그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격, 갑자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 가슴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시절.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내 어깨에 탁 얹혀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찬송만 하면은 찬미가만 부르면은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남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러면서도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넘치는지.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선을 긋고 긋고 칼라링을 하고 해도 또 할 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뭐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지 마치 옆에서 정말 계시면서 꼭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려요. 말씀을 읽을 때도 꿀같이 달고 읽어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정말 그런 때는 세상을 이렇게 볼 때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성경을 그렇게 꿀처럼 달게 읽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천년계에 나갔을 때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 정말 피가 있는 들꽃을 볼 때도 느낌이 달랐어요. 느낌이. 그때는 왜 그렇게 달랐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꽃을 피워놓으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을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말씀만 선포되면 예배 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첫사랑을 진짜 경험했었습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 말고 괜히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안 보면은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집사람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지금 염려를 해서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또 조금 해야 되겠어요. 저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에녹은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 제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오늘 요만큼 좀 내가 좀 예수님 좀 가는데 제가 함께 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다음날은 헤어지기 더 싫으니까 더 멀리 이렇게 같이 또 가시고 가고 그 다음날은 또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고 그렇게 하다가 자꾸 예수님을 헤어지기 싫어하고 하니까 그래 내하고 그냥 하늘에 가서 살자. 에녹은 그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도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눈도 오고 그런데 5거리에서 6거리까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 금방 갈 텐데 그래서 가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짧은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넉장 부리면서 좀 더 천천히 가려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은 이제 올 때는 혼자 와야 되니까 버스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데려다 준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보낼 수가 있느냐고 정거장까지만 내가 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또 정거장까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 늦은 밤에 어떻게 집에까지 또 혼자 또 보내겠느냐고 또 제가 또 따라갔죠. 또 따라가서 또 올 때 또 같이 오고 그러다가 밤은 깊어가고 헤어지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또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셀룰러 폰이 있어가지고 금방 전화하든지 뭐 카톡으로 깍꿍하고 하면은 금방 가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하숙할 때니까 그렇죠. 그 겨울에 추운데 밤 11시, 12시가 돼가는데 그 추운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는데도 가슴이 얼마나 따뜻하고 춥지도 하나도 안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사랑은 그런 것이었어요. 죽도 시장에 가서 가난할 때였으니까 거기서 뭐 잡채를 이렇게 같이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뭘 사러 간다든지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딱 눈을 뜨니까 당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기에서 그냥 자기야 이렇게 부르면 귀에 딱 그 많은 사람들 뭐 이게 반값이고 뭐 헐값이고 뭐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소리보다는 그게 먼저 들리는 거예요. 약속을 하게 되면은 며칠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그래가지고 복영사를 갔는데 결정을 했는 게 더블로 된 양복을 입고 갔어요. 결국 산에 가면서 구두를 신고 잘 보이려고 이 더블 단추 여러분 아세요? 옛날 이 저 양복 이렇게 더블로 되는 그 사진을 보면 지금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도 이쁘고 웃는 것도 이쁘고 삐치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 보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했죠.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대로 잘 이렇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 정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정 때문에 사는 시절이 저도 이제 이렇게 진입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슴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서 아직까지도 새아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웃었는데 미나 씨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해놓고 보니까 아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새아가라는 소리가 입에서 도저히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는데 아이고 너희들도 한 25년 살아봐라. 여러분 와이프의 변천사라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투정을 하면은요 애가 하나일 때는 맛없어? 내일 기다려봐. 내가 정말 내일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애 하나일 때. 애 둘일 때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애들도 아니고 애 둘일 때. 애 셋일 때 투정 부린 반찬을 확 걷어가면서 배가 불렀군. 와이프의 변천사 와이셔츠 다름질을 할 때 내가 다름질을 하고 있으면 애 하나일 때 이리 줘. 남자가 왜 이런 걸 해? 내가 할게. 애 둘일 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애들 뒤치다거리도 많은데 당신이 좀 해. 애 셋일 때 주름 쭈글쭈글한 빨래를 던지면서 알아서 입고 가. TV 채널 선정권 와이프의 변천사 하나일 때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난 애기 재울게. 애 하나일 때. 애 둘일 때 남자가 어떻게 해서 TV에 목숨을 걸어 쪼잔하게 시리. 애 둘일 때. 애 셋일 때 아내가 보던 채널 남편이 돌리면 셋 센다. 하나, 둘. 그러면 남편이 얼른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글을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이루어지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이루어진다. 그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그런 가슴 설레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벅차서 십자가만 명상을 해도 시대의 소망 책만 피워도 그렇죠. 그 마지막 장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그 삶을 보면 눈물이 그냥 쏟아져서 책이 그냥 눈물로 다 적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사람이 간증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야,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가슴 속에 더 많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감격적이 되고 말씀에 더 은혜가 생기고 오늘 우리 아침에 이렇게 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가는데 사랑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얼마나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때는 말씀 한 줄만 외워도 그렇죠. 그 말씀이 늘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슴에 사무쳤어.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야, 정말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정말 감격이 있구나.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 사라지고 지금은 교회를 오는 것도 어쩌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아, 찬양 따라 부르고 생각은 어쩌면 다른 데 가 있는데 입술은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가 반역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도성 지역에 있는 하늘에 있는 다른 곳에 우주에 있는 것을 창조할 때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알았었기 때문에. 사랑에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았었기 때문에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첫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은. 그런데 예수님의 처음 사랑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자꾸 더 커졌어요.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가슴 속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첫사랑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직까지 그렇게 정말 감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것이 많이 형식화되었어요. 많이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생각 없이 대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거나 어떤 역사적인 근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게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첫 사랑은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경험도 첫 사랑이지만은 이 첫 사랑이라는, 이 첫 자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은 가장 으뜸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으뜸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로마린다 교회에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아요. 예배 분위기도 좋고 찬양도 좋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볼 때도요,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이곳 정말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나 칭찬할 게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정말 교회에 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 정말 큰 자랑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혹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remember,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Remember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어느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렸다면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Return,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뚜리아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remember, 회개하여 repent, 처음 행위를 가지라 return,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은 이 촛대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게 하는 게 촛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을 옮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지금 늦지 말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삶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면은 우리 사랑으로 좀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비판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요, 이 작은 교회에서 오하이오 중앙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때 교인들이 한 5, 60명, 뭐 많으면 한 7, 80명 이렇게 모였는데 안식일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가슴이 졸여지는데 누가 이제 여행 간다 하면 막 아이고 한두 사람만 비우면 교회가 텅 비었는 것 같아. 한 가정만 가버리면 10%가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마운틴뷰 교회를 오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일 날 제가 교인들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지금 안식일 날 되면은 그때보다도 더 마음이 졸이는 거 있죠. 아이고, 어떤 분이 안 나왔나, 어떤 분이 안 나오셨나. 그런데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잘 못해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불붙여졌어. 우리가 모든 교회 일을 함께 좀 해나갈 수 있고 정말 이번 야영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야영회를 잘 치를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경주라 그랬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42.195km를 완주하는 사람이 경기를 하면 10%에 불과하대요. 마라톤은 혼자 뛰는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 경주는 혼자 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마라톤 경주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7절에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7절을 읽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